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첼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부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서 하늘의 귀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나비라는 그 곤충은 알에서 나비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로 나온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애벌레로 나무 잎을 갉아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번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몸인 나비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 때는 그 날지도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나무 잎을 갉아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게 전부라면은 애벌레로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남보다 더 빨리 기어다니면서 더 많은 잎을 갉아먹고 그래서 통통하게 살이 찌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로 사는 게 전부다. 그러면은 더 많은 나무 잎을 갉아먹고 살찌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겠죠. 달리 바랄 게 없단 말입니다. 더 맛있는, 더 좋은 나무 잎을 더 많이 갉아먹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애벌레가 애벌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애벌레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번데기 될 것이고 다음에 번데기에서 나비로 다시금 새롭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애벌레로 살면서 그 나뭇잎 사이로 기어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냥 나비가 되기 전까지 한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은 나중에 나비로 날기 위해서 한 과정이고 또 나무잎을 갉아먹는 것도 그것을 위한 과정일 뿐이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인간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한 과정이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자신들이 무지해가지고 마치 지금 내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지금 문제이지만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른 세계의 삶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이 애벌레라는 것,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날기 위해서 살아가는 애벌레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이걸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여기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과 또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더 좋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고 나는 지금 거기에 속히는 사람이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을 모른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비록 육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육으로 살아가지만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바로 이 사실을 도통이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벌리가 나비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육의 몸으로 나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장차 나중에 영의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 전혀 육신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나라 거기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간 이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무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 어떤 새로운 그 삶, 여기에 대해 무지해 버리니까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조금 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 생각되면은 이제 낙심해 버리고, 또 잘 산다 부유하다 싶으면은 울고 웃는, 항상 그런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부질없고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말한 대로 애벌레가 애벌레로 기어다니며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전부다, 그게 인생으로 끝난다, 그렇다면은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더 많은 입을 갉아먹는 거, 살 통통이 찌는 거, 분명히 그게 최선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 이걸로 다 끝난다, 뭐 다른 게 없다, 그걸로 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남보다 부유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애벌레로 사는 것 잠시 동안의 과정이라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잠시 동안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 또 삶의 최선이라는 것, 이게 뭐냐, 그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한들 그 말을 실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외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참 무지하다,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고 눈썹 하나 까딱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또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때가 분명코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 예수님이 그런 어두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록 애벌레로 기어다니며 살고 있지만은 나비로 날아다니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때를 바라보라, 그런 뜻이죠.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육신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또 많지만은 그것 가지고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장차 그 새로운 나라에서 육신의 몸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때를 소망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소망하고 살아가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켜가지고 영광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는데,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은 어떻게 되어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러한 때가 분명히 주어질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영광이 있다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절대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기억하면서도 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육의 몸으로 살면서도 영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남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전 과제고 목표다. 그걸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금 마음속에 굳게 세워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육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육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너무 매이지 맙시다. 육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육의 내 이 몸이 전부가 아니고 영의 몸이 있다. 이걸 잊지를 마십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육신이 내 전부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이 많고 적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이게 잘된 거다, 이게 힘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일, 진짜 우리가 어떤 재미있을 일 이런 것을 세상에서만 찾는 그런 신자가 아닌 진짜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는 그런 신자로 살아간 그런 삶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라고 하는 건 적어도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적어 내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가치 있는 하늘의 것,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써 항상 우리 삶은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에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야,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또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못됐다. 자꾸 이렇게 어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그러면은 뭐 어린어 다 알 만큼 유명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수에 의해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골리앗 역할은 이겁니다. 바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던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장수를 세우신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그 시대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그러한 존재를 세워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사울처럼 믿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증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그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골리앗은 그 이방 나라 장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또 뭐 제사장 같은 그런 그 좋은 이 귀한 역할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 보면은 이 골리앗처럼 이렇게 어떤 외모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골리앗 우리가 볼 때 이방 나라의 장수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골리앗이 이렇게 힘 있는 존재다. 이 정도 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줌으로써 그 힘 앞에 기죽는 사울을 지적하는 그걸 위해서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 그대로 이제 설명해 본다면 그 우선 그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뭐 여섯 규빗 한 뼘 그러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한 규빗은 대개 한 45cm로 이제 그 칩니다. 그리고 한 뼘은 주보에 제가 13cm 그랬는데 어떤 주석은 13cm고 어떤 주석은 또 23cm예요. 근데 보면은 23cm가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3cm로 그렇게 계산하면은 여섯 규빗은 270cm고 이제 한 뼘이 23cm면은 293cm 정도 골리앗 크기가 키가 이제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컸다는 거 실감을 하겠죠. 요즘 보통 그 건물 한층 그 높이가 3m 정도 못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한 3m 정도 될라나 좀 약간 못 될라나 모르겠는데. 그리 보면은 골리앗 키가 천정에 거의 닿을 정도의 그렇게 이제 키가 큰 그런 그 사람이죠. 엄청난 덩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머리에는 이제 노투구를 썼다. 노수로 된 투구를 뒤집어 썼으니까 또 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기가 이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한 세겔이 11.5g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산하면은 57.5kg 정도, 한 58kg 정도. 그런데 어떤 주석은 또 한 100kg가 넘다 그래야겠다. 근데 어쨌든 58kg 해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그 무게의 옷이거든요. 그만큼 그 힘이 세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또 뭐 놋 단창을 메고 있는데 놋 단창은 짧은 창입니다. 창자루는 배틀제 같다. 좀 굵고 좀 한 그런 이제 창자루고 저 창날이 철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만 해가지고 짧은 창인데 약 7kg 되는 그런 창이다. 뭐 이런 설명도 해볼 수가 있죠. 또 다리에는 녹 견갑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녹 견갑은 다리에 이제 두르는 철로 된 다리 보호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철로 막 노수로 철로 막 황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바로 이런 골리앗 앞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가 팍 찔리는 그러한 그 모습의 장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 장수 앞에서 기죽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도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사울도 키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키가 큰 존재인데 그런 사울이 기가 죽을 정도로 골리앗이 컸더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기죽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근데 사울의 경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이 예전에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 암몬 군대에 대해서도 싸울 때 사울은 그 많은 암몬 군대에도 기죽지 않고 자기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내가 승리한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가지고 겁을 막 팍팍 주면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울어요. 우니까 사울이 왜 우느냐. 그러니까 아직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겁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암몬을 쳐 승리를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야,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모아서 암몬을 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사울인데 옛날 그런 사울은 어디로 흘러가 버리고 지금은 이 골리앗 비록 그 힘센 그런 장소 같지만은 그런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사울만 남아있냐 그 말입니다.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이 또 이상하죠. 요나단은 또 예, 사울과 달리 자기 혼자 몸으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자들의 부대위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 합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를 아니했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들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별것 아닌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반면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위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런 요나단이라면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귀에 안 달려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나단은 지금 어디가 굽냐 그 말입니다. 왜 요나단이 이까지 골리앗쯤이야 내가 해볼게. 옛날 그 믿음 가지고 왜 나서지를 못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속에 쳐들어간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이 이 골레셋이 아무리 키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냐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변했나? 물론 성경에는 뭐 골리앗에 대한 그런 요나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내막을 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울이 암몬 군대하고 싸울 때예요. 지금 골리앗하고 싸울 그 앞에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하고 지금 골리앗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달라진 거. 그게 혹시 생각 안 납니까? 사울이 암몬 군대하고 싸울 때에는 뭐에 감동이 됐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가지고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죠. 대신 악신이 들린 상태라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을 때하고 차이점,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기에 암몬 자손과 더불어 자신있게 싸운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느냐,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뭐 단순히 하나님 신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 능력을 팍 줘가지고 힘이 막 생겼는데 신이 떠나니까 힘이 싹 사라져버렸다. 뭐 삼손 얘기처럼 그 사라져버렸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단지 힘이 주어지고 힘이 사라지는 그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날 하나님의 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성령이 오셨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오신 것을 힘이 주어졌다는 거, 뭔가 신비한 능력이 주어졌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얘기는요, 신비한 능력이 막 나에게 주어진 보약 먹어가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다. 그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걸 뜻하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봐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 이런 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에게는 내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뭐 헐크저 힘이 센 사람 갑자기 변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힘이고 용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힘이고 용기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에게 이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보니까는 나에게 힘이 있다 여겨지면은 자신감 있게 달려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지면 기가 죽어 꼬리를 감추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 요나단도 아마 그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상태고 지금은 또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만 있는 그래간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그게 지금 사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신들렸다는 그 사람의 그런 사람 특징은 막 길길이 날뛰고 정신나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신들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 힘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상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한 모습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골리앗 제안입니다. 골리앗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은 1대1로 맞짱 뜨자 그 말입니다. 맞짱 뜬다는 게 경상도 말인가 모르겠는데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종이 되자 간다 하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나만큼 힘이 센 사람 없다, 나를 이긴 사람이 없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골리앗 제안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래요. 자기들에게는 저 골리앗 이길 만한 힘 있는 장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보니까 절대 안 된다, 힘이 있으면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 벌벌 뜨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뭐냐, 뭐가 여러분에게 골리앗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기죽는 모든 것이 다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기죽는 모든 게 골리앗이에요. 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모든 게 여러분께는 다 골리앗입니다. 다 골리앗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보여지는 모습이다. 외형적인 나를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경쟁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갔을 때에도 그 집이 내 집보다 더 크고 자리 놓고 살고 나에게 없는 것만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야, 나보다 참 자리 놓고 산다. 이렇게 기죽는다면은 바로 그 큰 집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나에게는 골리앗 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부자되게 할 것을 내가 의심한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다 말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자되게 도와줄 거야, 이건 내 고집이고 억지일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일을 의지하는 거죠. 나한테 뭐 재물이 있고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안 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원한 길로 나를 끌고 하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뭐 믿음은 그런 거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잘났다고 생각되는 것 앞에서 기죽는 것, 그게 증거예요. 왜 기가 죽습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하고 내가 가진 것 이걸 서로 비교해가면서 아이고 나는 못났네, 나는 졌다, 이래 기죽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이든 부모는 공부 잘하는 그런 자식든 부모 앞에서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왜 기가 죽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가 죽죠. 자식이 잘나고 공부를 가지고 분배해버리는 거, 이게 세상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 기준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으로 누가 더 세고 누가 잘났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섭니다. 네가 더 큰가 내가 더 큰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에는 말려들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말려들지를 마세요. 신자는 그런 싸움하며 살아간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악신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싸움에 말려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악신에게 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싸움에 굉장히 막 열을 올려요. 목사의 싸움은 뻔한 얘기입니다. 교인 수나 뭐 예배당 크기나 뭐 평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싸움의 무기가 되죠. 결국에는 큰 예배당이나 또 많은 수의 교인 이런 것들이 목사들에게는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가 이제 팍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에 안 지겠다, 나도 해보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막 어떤 교회를 키우고 늘리려고 기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이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교회를 가지고 서로 비교와 경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뭘 샀다, 뭘 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서로 내 교회가 더 낫다는 이런 경쟁 도구로 사용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어떤 그러한 기쁨들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던 교회적인 문제에서 저에 대해 어떤 불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키우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전도에도 신경을 쓰고 교회도 좀 부흥시키는 게 좋지 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이런 이제 좀 꽁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속마음 자체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교회를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욕심은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예배도 크고 번듯한 좀 그런 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나도 좀 끝을 찍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죠.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 욕심이 아니고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가. 항상 저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렇게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 마리아 주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를 키우라 이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증인으로 되리라 이런 말을 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쓸 것은 신자로 힘쓸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키우는 데에 주님의 뜻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변함이 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를 키우게 전도하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저의 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잘못된 거라 깨달아지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저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저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 이 생각이 제 욕심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요. 저는 아무리 큰 교회 가진 목사 앞에서도 절대 기 안 죽습니다. 제가 왜 기 죽습니까? 내 교회를 키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큰 것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이죠. 자꾸 내 교회 이래 생각하니까 교회가 골리앗 돼버리고 자꾸 교회를 어떤 키워가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버리지를 못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걸 못 견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은석교회에 나오던 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못마땅해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관계 안에서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주의 몸이란 그 관계 안에서 내 교회, 네 교회 그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나갈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은속교회를 나오든 다른 교회를 나가든 예수 안에서 한 지체다.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아버지 백성이고 아버지 사람입니다. 같은 몸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느 교회를 다녀 죽으면은 다 같이 만날 관계입니다. 죽으면은 뭐 은속교인으로 만나고 무슨 뭐 다른 교인으로 만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딜 교인이 여기에 나왔다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왜 신경 쓰이느냐? 자꾸 내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거,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지고 교인 나가면 또 교인 한 사람 줄었다는 이런 생각부터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은속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옮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 한 사람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교회의 사람일 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교회. 내 교회라는 그런 욕심이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의 몸된 지체가 왜 경쟁을 합니까? 지금 한국교 교회가 부흥해봐야 안 믿는 사람이 서로 믿는 거의 없습니다. 다 수평이동이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을 내 교회로 뺏어오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뿌리는 것이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 교회가 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간부터 좀 그리스도 안에 성경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골리앗이 안 돼요. 그 골리앗 기죽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이 은속교회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옮긴 것이죠. 또 그러다 다른 교회 간다면 역시 하나님이 옮긴 겁니다. 그런데 내 교회로 올 땐 좋아하다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싫어해 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기적이죠. 목사님 그래가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만 내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모이는데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지 뭐가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잘 되는 교회다. 진짜 잘 되는 교회다. 교회가 못 되는 것은 단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 이런 게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는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골리앗같이 힘센 그런 교회도 꿈꾸지 말고 하나님 주면 될 것 같겠지만 그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서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그걸로 기뻐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이니까 그걸 소망하려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은속교회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렇다면은 저는 더 이상 소원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할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 또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과 이스라엘 그걸 돌아보시면서 뭐가 믿음일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대봐야 결국에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이런 골리앗 앞에 승리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골리앗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골리앗 세워가지고 사울의 믿음 없는 게 뭐냐 보이게 위해서 세웠다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가 찬다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뭘로 해결됩니까? 믿음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 무슨 큰 교회, 좋은 아파트, 뭐 똑똑한 자식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란 문제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걸 아시고 해야 되지 돈 없는 것,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믿음이 제일이다 생각하시고 세상 것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생각하시면서 야 믿음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용기가 되어서 그 무엇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3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믿음 없는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그 새 나라 그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으로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못난 모습들 다시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길들이 내가 이 땅에서 골리앗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전히 주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려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제일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믿음에 내 모든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